우리가 오늘 같이 읽은 베드로전서 3장 15절 16절 말씀, 특별히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은 저같이 좀 소극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에게 큰 위안을 주는 말씀입니다. 어떤 면에서 소극적이냐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소극적이고 수줍음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간혹 보면 전도를 정말 잘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납니다. 선교 갔을 때 우리가 양로원이나 또 마을회관 같은 곳 가가지고 잔치도 하고 여러 가지 하잖아요. 그 이후에 사형리도 전하고 또 간증도 하고 복음을 나누는데 정말 열심히 하고 또 적극적으로 잘하시는 그런 분들을 많이 봅니다. 그런 분들 앞에 서면은 제가 목사이지만 특별히 목사로서 아주 한없이 작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혹시 또 그런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용기가 쉽게 나지 않는 분들, 그래서 입을 한번 떼기가 어려운 분들, 바로 그런 분들께 위로를 주는 말씀이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저희가 3장 15절 말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적극적으로 복음 전하지 않아도 뭐 하면 된다? 물어볼 때 잘 대답하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그거에 대해서 너희가 가진 소망에 대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묻는다면 대답할 것을 잘 준비하고 있어라. 그래서 저는 늘 잘 준비하기 위해서 힘씁니다. 근데 문제는 뭐죠? 좀처럼 물어보는 일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사람들이 물어보지 않습니다. 네 안에 있는 소망이 뭐냐? 그 이유가 뭐냐? 이것을 좀 물어봐줬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제가 잘 말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물어보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많이 들었던 말 중에 복음의 접촉점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도 그래서 복음의 접촉점이라고 잡아봤는데요. 복음의 접촉점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보통 어떤 믿지 않는 분들과 접촉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된다. 그러니까 신자와 비신자 사이에 어떤 공통되는 공통 분모를 잘 찾아서 거기서부터 좀 얘기가 나눠질 수 있도록 하면 된다. 이제 그런 말이 복음의 접촉점이라는 말입니다. 굉장히 좋은 뜻이죠. 우리가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냥 길 가는 사람 붙잡아 놓고 복음 전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으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공통된 분모를 마련해서 그 안에서 좀 이야기를 전개해 보자. 그것이 복음의 접촉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좋은 시도인데 여기에도 한 가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공통점을 찾기는 참 쉬워요. 또 공통점으로부터 뭔가 출발하기는 좋은데 그 다음에 복음 이야기로 넘어가는데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보통 어떤 시도가 돼버리는 경우가 많냐면 공통점을 충분히 나누고 그냥 끝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과 동화되고 세상과 어울려지는 것 어떤 면에서는 좋은 것입니다. 그들과 가까이 하고 어떻게 해서든 이웃이 되고자 하는 것이 참 좋은 일인데 그 다음 단계가 분명히 있어야 되고 그 다음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최근에 발견하게 된 것은 우리가 복음을 소개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 그러한 공통점만 가지고는 어렵고 오히려 차이점이 있을 때 무언가 다른 점이 있을 때 이야기할 수 있는 거리가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이야기인데요. 제가 최근에 한의원을 가게 됐습니다. 몸이 좋지 않아서 한의원을 가게 됐어요. 근데 그 한의원은 좀 특별한 한의원입니다. 어떤 면에서 특별하냐면 보통 한의원에 가면 한약을 지어주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한의원은 한약을 지어주는 한의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뭘 하느냐? 음식을 정해주는 한의원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체질을 분별해서 좋은 음식과 좋지 않은 음식을 딱 알려주는 그런 한의원이었습니다. 제가 그 한의원에 갔더니 어떻게 판독이 됐냐면 고기만 먹어야 되는 체질로 나왔습니다. 다행스럽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은 사실은 저는 해산물을 정말 좋아합니다. 제가 회를 정말 좋아하고요. 생선류, 갑각류 이런 걸 정말 좋아합니다. 물론 고기도 좋아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고기만 먹고 생선류는 절대 먹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생선류는 먹으면 오히려 독이 된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순종을 잘하기 때문에 그날 이후로 모든 생선을 끊었습니다. 회를 끊었습니다. 저한테는 너무나 큰 일이었는데요. 건강을 위해서 회를 끊었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우리 목사님들이나 또 누구랑 같이 식사를 하게 되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생선류를 먹지 않는 거예요. 저희가 평일 점심 때는 지하 식당에서 같이 식사를 하는데 요즘에 유독 생선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먹을 수 있는 반찬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 받지 않고 제가 먹을 수 있는, 어쩔 때는 정말 밥이랑 김치만 먹어야 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때 주위에서 물어보는 거죠. 김 목사 왜 밥을 안 먹어? 왜 반찬을 안 먹어? 생선 맛있는데 왜 먹지 않는 거야? 묻는 거죠. 그럼 제가 뭐라고 답하겠습니까? 처음부터 제가 한의원에 갔는데요. 근데 체질이 이런데요. 제가 이거 먹어보니까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해산물을 끊은 지 5달이 됐습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제가 거기서 한 가지 중요한 통찰을 얻었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궁금증을 갖게 만드는 것, 질문을 유발시키는 것은 같은 것이 아니라 차이점이 있구나. 뭔가 다른 것 때문에 사람들이 궁금해하는구나. 물론 제가 그분들과 같이 식사를 하지 않고 저 혼자 몰래 숨어서 밥을 먹는다면 아무도 물어보지 않았겠죠. 그런데 같은 식사 자리라는 그런 공통 분모 아래서 제가 뭔가 특별한 식사를 했을 때 사람들이 질문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한의원에 많은 분들을 전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너무 사람이 많아져가지고 제가 더 이상 그 한의원에 가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이거라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사람들에게 궁금증을 유발시킬 수 있을까? 사실은 궁금증을 유발시키려고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사람들이 정말 내가 왜 이걸 안 먹는지 물어봤으면 좋겠다 해서 그렇게 먹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냥 그렇게 하니까, 그냥 그렇게 사니까 사람들이 물어보기 시작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저는 그 이유에 대해서 준비된 대답을 하면 되는 것이었고, 그 대답에 대해서 흥미롭게 들은 분들도 있고 아니면 무시하는 분들도 있었고, 또 어떤 분들은 적극적으로 어느 한의원이냐 묻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혹시 이 설교가 끝나고 어느 한의원인지는 묻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어떤 차이 가운데서 질문이 나타났을 때 우리가 대답할 수 있고, 우리가 대답한 것을 신실하게 잘 증거한다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어떤 사람은 그 대답에 대해서 반응할 것입니다. 흥미를 가질 것입니다. 사실상 여기 앉아있는 분들 중에서도 그러한 이유 때문에 교회에 처음 나오게 되신 분들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회사 동료가 있는데 그 동료가 뭔가 특별한 거죠. 하는 행동이 특별하고 뭔가 다르다라는 것이 느껴지는 것이죠. 그것이 대단히 도덕적으로 고매하고 고결한 성품 때문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뭔가 다른 삶, 뭔가 차이가 있는 삶, 거기가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궁금증을 갖게 만드는 복음의 접촉점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복음의 접촉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과연 어떠한 차이가 사람들로 하여금 궁금증을 유발시킬 수 있을까, 또 그 차이를 만들어내는 근원은 어떠한 것일까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14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4절인데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이렇게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핍박이라는 상황이 전제가 되어 있죠. 의를 위하여서 고난을 받는다. 의를 위해서 고난받는다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내가 가진 신앙 때문에 고난받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때 당시에 로마에 의한 직접적이고 대대적인 핍박이 있기 전이라고 보통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런 국가적인 핍박이 있기 전에 어떠한 공동체 안에서, 사회 안에서의 핍박은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들이 가진 차이 때문에 사람들이 아무 이유 없이 미워하는 것이죠. 그들의 신앙을 조롱하기도 하고 또 실질적으로 물리적인 그런 해를 입는 일들도 아주 빈번하게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들에게 주는 권면이 무엇입니까? 그러한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5절에 너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라. 그 다음은 우리가 나누었던 소망에 관한 이유에 대해서 준비하고 그것을 잘 대답해라 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여기에서 이 14절 중반부터 15절 초반까지에 나와 있는 이 표현들에 대해서 좀 더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아라.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해라. 어떤 말인지 이해가 잘 될 것 같으면서도 좀 이렇게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아마도 이사야서 8장을 염두에 두고 기록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본문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8장 12절과 13절인데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13절이요.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수할 자로 삼으라. 아멘. 12절을 다시 한번 돌려주시면요. 지금 우리가 방금 읽은 베드로전서와 유사한 표현들이 있다는 것을 금방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거의 똑같은 표현으로 사용됐습니다. 그 다음에 13절을 봐도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무서워하며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거의 같은 표현이죠. 이 표현에 비추어서 우리가 베드로전서 본문을 다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을 먼저 보면요, 중간에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이사야의 표현과 동일합니다. 이사야가 처했던 환경도 지금 베드로전서를 받아보게 되는 이 성도들이 처했던 환경과 매우 비슷한 환경이었습니다. 여러 상황 가운데 이사야와 또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아주 코너에 몰려있는 상황이었죠. 사람들이 이들에 대해서 우호적이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선지자들,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려했던 것처럼 사람들은 선지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그들을 조롱하고 핍박하는 일을 일삼기를 좋아했었습니다. 적대적인 상황들, 핍박이 있는 상황들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너는 이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너는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베드로는 이 말씀을 그대로 가져와서 지금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사실은 이 본문이 다른 식으로 번역되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한글에 있는 새번역이라든지 또 영어 성경들도 이것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번역이 자연스러운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잖아요. 너를 핍박하는 사람들, 너한테 막 뭐라고 하는 사람들, 너에게 고난을 주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법적으로도 그렇게 번역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개역개정 성경은 이것을 좀 다르게 번역했어요. 다르게 번역했는데 사실은 이사야의 8장의 문맥을 잘 살려서 번역한 번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라고 말하지 않고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들은 누구입니까?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모욕을 안겨주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것을 넘어서서 그들이 두려워하는 무언가를 너희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이 핍박자들, 모든 것을 자기의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러한 힘을 가진 사람들도 무엇이 있다는 겁니까? 두려워하는 게 있다는 것이죠. 이들이 가진 두려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것을 발견합니다. 사람들을 가운데 대부분 다 두려움이 있지만 어쩌면 힘을 가진 사람들, 자기 스스로 다른 사람들을 마음대로 부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 안에 큰 두려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역설적이게도 폭력성은 두려움의 기초에서 나옵니다. 폭군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무엇이 두려울까요? 상실이 두려운 것이죠.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힘과 권력들 또는 명예들, 그것들을 다 잃어버릴까 봐 그것을 두려워하고 그것을 붙들기 위해서, 뺏기지 않기 위해서 전전긍긍하는 사람들. 그런데 그런 사람들 속에서 무엇이 나옵니까? 폭력성이 나오는 것이죠. 증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이상한 일입니다. 없는 사람들이,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이 자기의 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투쟁할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힘이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자기 것을 빼앗겨버릴 것 같은 그러한 두려움이 근본에 있습니다. 상실에 대한 두려움은 더 근본적으로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나라는 존재가 사라져버린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늘 죽음에 대한 두려움, 잃어버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거기로부터 폭력성도 나오고 거기로부터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는 것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한 두려움을 너희는 가져서는 안 된다. 그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그러한 상실의 두려움, 죽음의 두려움을 너희는 갖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한 가지 더 이 두려움과 관련하여서 베드로가 우리에게 주는 힌트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3절에서 4절인데요. 베드로전서 4장 3절과 4절 자막으로 저희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횡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한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네, 베드로전서 4장 3절의 4절에서는 왜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가, 왜 미워하는가, 왜 비방하는가에 대한 중요한 단초를 제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3절부터 다시 보면요.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제 그러한 삶에서 벗어났다는 것이죠. 또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뭘 이상하게 여긴다고요? 그러한 극한의 방탕에 동참하지 않는 것을, 참여하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여서 비방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믿는 경건한 사람들을 비방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그들이 악행에 동참하지 않기 때문에, 향락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비방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방금 이 본문이 두려움과 관련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두려움과 관련이 있을까요? 성경은 놀랍게도 이렇게 죄의 종이 되어서 거기에 지배를 받고 있는 삶 자체가 두려움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막으로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 구절을 잘 보면요, 이 구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죽음을 통과하여서 죽음을 지나서 죽음에 매여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셨는가를 설명하는 그러한 대목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에 매여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를 잘 보십시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들이 죄의 종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종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어떤 이유입니까? 죽기를 두려워함으로. 두려움이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모든 욕망들도, 향락을 추구하는 삶들도 그 이면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굉장히 역설적이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누리면서 그렇게 극한 방탕으로 나아가는 삶 이면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무엇에 대한 두려움입니까? 그것을 다 잃어버릴 것만 같은 두려움. 더 본질적으로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죽기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내 존재의 상실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두려움으로부터 온갖 방탕이 나타납니다. 이 두려움 때문에, 이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 바로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폭력성이 나타나고,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극한의 방탕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그러한 두려움을 갖지 말아라. 그들이 두려워하는 그 죽음의 두려움을 너희도 가져서는 안 된다. 거기서부터 바로 차이점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거기에 바로 우리가 가진 소망에 대한 이유의 근원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소망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진 소망이 이 세상에 관한 것이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사실 별로 할 말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늘 그러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어야 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가진 소망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주신 소망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 소망은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죽음 가운데서 부활할 것이라는 소망입니다.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가 있고 그 영원한 나라에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복락이 예비되어 있다라는 소망입니다. 오늘날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다음 세상에 대한, 죽음 너머에 있는 세상에 대한 그 소망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잊어버리고 산다는 것입니다. 현실이 중요하죠. 현실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오늘 현실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이 현실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약속하고 계신 다른 세상, 다가올 세상, 저 죽음 너머의 세상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것이 부활의 소망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소망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상실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상실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늘 우리는 상실을 두려워합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잃어버릴까봐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대비한다고 그러고 예비한다고 그랬을 때는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또는 잃어버리는 것을 대신하기 위해서 그것들을 예비하고 대비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많은 경우의 수를 늘어놓고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손해를 보지 않으면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최소한 더 잃어버리지는 않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삶들 가운데서는 차이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러한 삶들 가운데서는 복음의 접촉점이 생겨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모두 다 이 땅에서만 소망을 두고 이 땅의 삶을 어떻게 더 잘 살까? 이 땅에서 우리가 더 어떻게 많이 누리면서 어떻게 즐기면서 살 수 있을까? 이 땅에서 우리가 소위 성공이라는 것을 한번 맛보면서 살 수 있을까? 거기에 우리의 삶이 매몰되어 있다면 아무도 우리의 삶을 궁금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질문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회개하게 됐습니다. 왜 사람들이 나에게 질문하지 않을까? 왜 사람들이 나에게 내가 가진 소망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않을까? 네, 별로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별로 그 특별한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똑같이 저도 두려워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내가 가진 것을 유지할까 전전긍긍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궁금증이 유발되는 것입니까? 언제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 소망에 대해서 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서 거룩하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사실은 좀 어색한 표현이죠. 예수님을 주로 삼아서 거룩하게 한다. 예수님이 이미 거룩하신 분인데 우리가 또 어떻게 거룩하게 하나. 그런데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이사야 8장이 이것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해는 분명해집니다. 이사야 8장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띄워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사야 8장 1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이것이 본문 15절이 말씀하는 바와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그분을 특별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특별한 분이다. 그런데 어떻게 특별한 분입니까? 그분은 만군의 여호와로서 두려워해야 될 분이다. 그분에게 모든 권세와 주권이 있다. 그분께 모든 영광이 있다. 내가 세상의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 그거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두려워해야 된다. 그것이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또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승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뿐만 아니라 승천하셔서 하늘에 오르셔서 우리가 예배 때 사도신경에서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모든 권세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만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분을 두려워할 때 차이점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분이 하늘 보좌에서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고 한다면 당연히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도 보는 사람 없는데 어때? 이 말은 적어도 우리는 할 수 없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얼마든 자기 뜻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면 항상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아,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시지. 아, 하나님이 내가 이런 마음 품고 있는 거 알고 계시지. 아, 하나님이 이 생각을 알고 계시지. 거기서 차이점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거기서 특별함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3일의 성도 여러분, 무엇을 두려워하고 계신가요? 세상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는 그것을 여러분도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알지 못하고 믿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그 하나님, 그분을 두려워하십니까? 이 질문에 정직하게 답하고 우리의 진정한 두려움의 대상을 하나님께로 되돌리는 그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긍정적인 측면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두려움 때문에 발생하는 어떠한 차이들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주로 부정적인 측면을 다루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한 것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고 거기로부터 폭력성이 나타나고 거기로부터 온갖 방탕한 생활이 나타난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멀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보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측면의 부분입니다. 이것을 두려움과 관련해서 잘 설명해 주신 또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저희가 한 절씩 한번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실지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네, 18절 같이 읽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18절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죠.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 그리고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여기서의 두려움은 마찬가지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것은 곧 형벌에 대한 두려움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사람이 절대 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그 두려움의 근본은 죽음이라고 말씀드렸고 그것은 자기가 가진 것 또 자기 존재의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랑은 근본적으로 자기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근본적으로 자기 상실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것을 나누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가진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가장 귀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를 대신하여서 우리를 위하여서 내어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하나님을 마음에 거룩하게 모시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랑의 하나님을 주로 섬기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안에는 무엇이 없습니까? 두려움이 없습니다. 자기 상실에 대한 두려움, 나를 내어주는 것에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두려움, 그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기 때문입니다. 상실에 대한 두려움보다 더 큰 능력을 사랑이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권면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인데요. 마찬가지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같이 읽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사랑은 죽음을 이깁니다. 사랑은 상실에 대한 두려움을 이깁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이깁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경외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내어주신 그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우리 또한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두려움을 이겨야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 안에서 그 충만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왜 우리에게 궁금증을 갖지 않는가? 이 특별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특별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두려움이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나오는 온전한 사랑입니다. 자기의 상실을 두려워하지 않고 기꺼이 자기를 내어주는 그러한 사랑, 그것이 세상에 궁금증이 되어지고 세상에 응답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선교 시즌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삶에서 복음 전하는 삶을 힘쓰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복음의 접촉점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또 사랑의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할 때, 그래서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우리 자신을 기꺼이 내어줄 때 우리는 그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러한 복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믿음과 삶 찬양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가 돌아보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게 해주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그분만을 경외하게 하여 주십시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했습니다. 그 사랑으로 나를 감싸주시고 그 두려움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복음의 통로로, 복음의 접촉점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삶